주요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고 관세는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WTO는 어제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정했습니다. 미국은 2년 전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지식 재산권 도용 등 부당한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2,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WTO 심사단은 그러나 미국의 보복 관세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으며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이 지식재산권 도용 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WTO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구성되며 미국은 WTO의 이번 결정에 상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고 있는 상소기구는 정원수 부족으로 지난해부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99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스가 총재는 오늘 오후 중의원 총리 지명 투표에서 전체 465표 가운데 과반을 크게 웃도는 314표를 얻었습니다. 이어 실시된 참의원 투표에서도 240표 가운데 142표를 얻어서 일본의 신임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야마구치 나스오 공명당 대표와 회담한 후 새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총리를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 스가 내각은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하기우다 구치 문부 과학상 등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 절반 이상이 유임 또는 보직 변경 형태로 채워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하는 신임 관방장관에는 가토 가스노부 후생 노동상이 임명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무장 세력 간의 평화 협상이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0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나흘째 평화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 포럼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 미군의 생명과 국민의 세금,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당사자들이 20년 만에 올해 내전 사태의 평화적인 해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으며 지난 2월 말에 평화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군과 동맹군은 내년 4월에 아프간에서 전면 철수하고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와 평화협상을 통해서 아프간 안정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측은 어제 독일 바이오엔테크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측은 그러나 일부 참가자에게서 나타난 부작용이 안전성에 우려를 제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연구는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 가운데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화이자보다 먼저 부작용이 발견돼서 3상 임상시험을 중단했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4일에 시험을 재개했습니다.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유엔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원격 화상회의로 어제 개막했습니다. 볼칸 보즈케르 유엔 총회 의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올해 총회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회의와 새로운 투표 방식 등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즈케르 의장은 이어서 어떠한 나라도 단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없다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코로나 사태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 갈등, 기후변화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놓고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논의합니다.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호감도가 20년 만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어제 영국, 독일 등 13개 나라 국민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좋아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34%에 그쳤습니다. 뷰인 뉴스 박영수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포괄적 신고에 앞서 핵분열 물질의 생산 중단과 총량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유엔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평안도와 황해도 맑은 가운데 함경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에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15일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ou know, as for North Korea, which you mentioned, we did have hopes that we could make further progress. The Chairman Kim would go in a different direction. But I'm still optimistic that...
폼페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과의 온라인 대담 행사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가 더 진전을 이룰 수 있고 김 위원장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란 희망을 가졌었다면서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도 확인했습니다.
It's gone quiet publicly, but there's still lots of work going on. Work going on between ourselves, our allies in the region, the Japanese, the South Korea.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는 조용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미국 내에서 또 일본과 한국과 같은 영내 동맹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이 진행 중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5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와 관련된 질문에 홍수와 태풍, 북한의 상황에 대해선 다시금 비핵화의 필요성을 되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Regarding the flooding, the typhoons,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gain, I go back to the need to denuclearize. All of these things.
스틸웰 차관보는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해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입지를 훨씬 더 좋게 할 것이고 일본과 영내 그리고 전 세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so for North Korea, we need to go back to the original agreement. We need to insist that they follow through.
따라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원래의 합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그 합의를 따르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북한 대표가 참석해 발표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오고 간 친서는 적어도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정상은 친서에서 상대방에게 깍듯이 예의를 차린 가운데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은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 외교에 대해 흥미롭고 창의적인 실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드워드 부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책 경로 출간에 맞춰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평가와 함께 두 정상이 서로를 신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에게 기대며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본질적으로 상대를 믿었다는 겁니다. 우드워드 부편집장의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적어도 28건의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친서는 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신서 중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봄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위원장님으로 시작한 새 문단의 친서에는 만나자고 제안해줘서 고맙다며 당신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답신은 한층 더 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친애하는 각하로 고치하면서 과거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전 세계가 기대하지도 못한 위협을 성취하기 위해 성심과 전념을 다해 당신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친서 교환이 시작되면서 두 정상은 정상회담 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공개 서한을 씁니다. 이 서한에서 김 위원장의 시간과 인내,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되기를 매우 고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성명을 통해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보임에 따라 두 정상이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전한 겁니다. 며칠 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재로 미북 정상회담은 다시 열리기로 결정되고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대해 큰 기대감이 있다는 내용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6월 15일과 7월 3일 연이어 친서를 보냅니다. 특히 7월 3일자에선 김 위원장이 폼페어 장관과 협력해 미군 유해 송환과 북한이 폐쇄하기로 한 미사일 시험장의 기술 전문가 방문 허용, 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 등 세 가지 사안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가는 향후 과정에서 더 강화되길 바란다며 답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에 맞춰 북한은 55상자 분량의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합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 교환을 이어가면서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해갈 것을 서로에게 요구합니다. 김 위원장은 7월 30일 각하와 같이 권위 있고 탁월한 국가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은 건 기쁘지만 기대하고 있던 종전협정 선언이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가 약속한 바를 진전시킬 시점이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김 위원장은 8월 12일과 9월 6일 연달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특히 9월 6일 친서는 김 위원장이 그때까지 보냈던 서신 중 가장 길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통해 비핵화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각하라 부르며 비핵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겠다고 말합니다. 또 9월 21일 친서에선 각하에 대한 확신과 존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 두 나라 관계의 현 상황과 전망 그리고 향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면서 각하와 함께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크리스마스 전날 우리의 다음 정상회담과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그리고 앞으로 당신의 지도하에 당신의 국가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가 오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다음날 곧바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답장을 씁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두 정상 간 서한 왕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3주 후인 3월 22일 보낸 친서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말했듯이 나는 당신의 친구이고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라고 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6월 10일 보낸 친서에서 103일 전 하노이에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영광의 순간이었다면서 당신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존경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틀 후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답장을 통해 당신과 나는 독특한 스타일과 특별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신과 나만이 우리 두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70년의 적대 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6월 29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같은 날 친서를 통해 다음날 오후 3시 반 판문점 회동을 제안합니다. 그 회동은 김 위원장이 수락하면서 성사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8월 5일 김 위원장이 다시 친서를 보냅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에 보낸 친서와 함께 판문점 회동 사진을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동시에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데에 대한 실망감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김 위원장은 명백히 불쾌하며 이런 감정을 감추고 싶지 않다면서 각하와 이런 솔직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훈련은 축소, 조정된 바 있습니다. 우드워드 부편집장의 책에서 공개된 두 정상 간 마지막 친서는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관련해서 보낸 서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최근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북한 외교부는 친서 발송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포괄적 신고에 앞서 핵분열 물질의 생산 중단과 총량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유엔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이 추가로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면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에 대한 관리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산하 독립연구기관인 유엔군축연구소의 파벨 포드빅 대량살상무기 담당 선임연구원은 15일 어떤 비핵화 과정에서도 핵분열 물질의 생산 중단이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It would limit the nuclear program. It would freeze it at a certain level.
유엔 군축연구소가 16일 발표한 한반도 핵분열 물질 생산 중단 동결과 입증 보고서를 작성한 포드빅 선임연구원은 보고서 공개에 앞서 가진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핵분열 물질이란 핵폭발의 연쇄 반응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물질로 핵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과 별도의 재처리 시설을 통해 나오는 고농축 우라늄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말 기준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400kg, 나머지 시설까지 포함하면 1톤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는 북한 핵 프로그램과 핵 무장에 일종의 상한선을 만들고 특정 수준에서 동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보유한 전체 핵물질 총량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포드빅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포드빅 선임연구원은 이론적으로 비핵화 절차는 잘 짜여진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 단순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핵물질과 관련 시설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성과 완결성을 입증한 뒤 모든 시설과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포드빅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에게 시작 단계에서 포괄적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고 심지어 비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활동 관련 정보는 북한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군사 자산이며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 명단을 미국에 넘겨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But of course, the DPRK is very reluctant to do that because that's the most valuable military asset it has.
포드빅 선임연구원은 바로 이 점이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이를 모두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 전 영토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포드빅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이 추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면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에 관한 관리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이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높은 확신을 제공하는 검증 프로그램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try to show is that it is possible to build a verification program that would provide you with
핵시설 신고와 관련해서는 영변 핵시설 등 전체 핵물질 보유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모 순으로 단계별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 핵 활동에 있어서 무기의 위치나 개수, 무기 설계 세부 사항 등에 대한 신고를 일부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드빅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기존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민간 군사 분야의 모든 핵물질을 신고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했던 것과 달리 신고 대상이지만 즉각적인 입증 대상이 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포드빅 선임연구원은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 당사자들이 꾸준한 신뢰를 쌓는 한편 각자의 노력을 증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정상 외교를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기회 있을 때마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벌이는 미 민간단체들에 대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최근 국무부가 인도적 목적을 위해 북한 방문을 모색하는 이들이 복수 방문 특별 승인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에서 화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국무부는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했던 미 구호단체들은 북한 복수 방문 특별 승인을 오랫동안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민원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관련 조치가 미 단체들의 대북 지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도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미 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전향적인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되기 전인 2018년 12월 말 한국을 방문한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공항에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United States had imposed strict limits on the approval of travel of U.S. citizens to the DPRK.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들이 엄격한 제재로 인해 적절한 인도주의 활동이 지연되는 상황을 이해한다며 민간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일부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겁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방침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미국은 그해 봄에 예정된 미한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는 등의 대북 유화 메시지를 보냈는데 비건 대표의 발언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 해제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그동안 꺼려했던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던 지난 3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북 지원 의사를 거듭 확인했고 실제로 북한의 구체적인 지원 의사를 제안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Early on when it became apparent that the North Koreans were likely to have a challenge. We've offered assistance.
폼페오 장관은 국제기구를 통해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북 지원을 제안했다면서 인도적 지원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코로나 협력 의사를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따뜻한 편지였다고 반응하면서도 지원 제안은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북한이 코로나에 이어 홍수와 태풍 피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부로부터의 어떤 지원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9월에 잇단 태풍으로 추가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국제기구가 내다봤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에 5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모니터링그룹 지오글램은 북한의 기록적인 강수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9월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기록적인 북한의 강수량이 더욱 늘어났고 추가적인 침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의 작황이 저조한 가운데 올해 홍수가 발생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까지 겹쳐 식량 안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10일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주요 농작물 생육 기간인 4월에서 9월 사이 남부 곡창지대의 강수량이 1981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황해남도의 경우 1981년 이래 가장 강수량이 많았고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전체, 평안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가장 많거나 최소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위성 영상에 기반한 농업 가뭄 지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북한 기상수문국도 14일 올 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이 852mm로 연 강수량의 88%이며 지난 25년 기간 중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는 15일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을 위해 필수의약품과 코로나 검사를 위한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 1대, 만 번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약, 개인보호장비 200개, 적외선 온도계 790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IFRC는 전 세계 192개 회원국에서 1월에서 7월까지 진행한 코로나 예방과 퇴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7월 말까지 코로나 관련 대북 사업으로 46만 스위스 프랑, 미화 약 5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FRC는 북한 당국이 발병 초기부터 선제적인 전염병 예방 조치들을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적십자회가 북한 정부를 보조해 전국 재난대응팀을 가동하고 22만 5천 명의 적십자 요원들을 동원해 신종 코로나 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적십자 요원들이 마을마다 코로나의 위험을 알리며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3천 부의 소칙자를 배포했으며 격리시설에 5천 명에게 생필품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IFRC는 이런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 500만 명 이상에게 코로나 관련 보건과 위생 정보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지원단체의 북한 방문을 수월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이 5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진전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핵심 조치들을 담은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중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시급성을 강조하며 각각 발의했습니다.
The main thing about the bill is that this gargantuan
레빈 의원은 당시 법안에 대해 VOA에 코로나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돕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지원단체들이 까다로운 제재 규정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나와 주목됐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단체 등 미국 내 30여 개 민간단체들은 당시 하원의 코로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이 법안 포함을 촉구하는 서한을 하원 민주당 지도부에 보내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별다른 진전 없이 상하원 소관위원회에 5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이에 대해 레빈 의원실 관계자는 15일 VOA에 현재로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이 법안의 심의와 제정을 위해 소관위인 하원 외교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실은 상원 법안 관련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 이날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의 경우 법안의 일부 조항은 외교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코로나 국제대응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지만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민주당 측 법안의 심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이미 이 법안에 담긴 대북 인도 지원 강화 조치 중 하나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방문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복수 방문 특별 승인 절차 도입을 위한 여론 수렴 공고를 최근 연방 광보에 게재했습니다. 대북 지원단체나 언론인 등이 북한과 같은 제한 국가나 지역에 방문할 때 1년에 한 번만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이후 여러 차례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상하원의 법안은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해 반복되는 여권 신청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복수 입국 특별 승인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북 제재를 수정해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품목을 확대하고 제재 면제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도록 재무부에 요구하는 등 대북 지원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 조치들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레빈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재무부와 국무부의 입장에 회의적이라며 지원단체들을 위한 이 법안의 초당적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Yeah, well, I wish it were true, and I credit their good intention.
미 의회가 이번 회기 종료를 약 3개월 앞두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에 즈음해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 격언을 언급하면서 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한 겁니다. 이 장관은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완성하고 남북의 시간을 재개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남북 공동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이 평화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며 특히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 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풀고 있고 미한 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재반 사항을 고려해서 조정해 시행했다며 한국 측의 합의 이행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보류 지시 직후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와 대남 전단 준비 중단도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 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감시초소, GP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한 측이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라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의료,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미한 간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돼야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을 복원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연이은 태풍으로 막대한 수혜를 입은 데 대해서도 적절한 계기로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은 비핵화와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체육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분야에선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기관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이와 함께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 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평화 수역 지정을 통한 군사적 충돌 방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담았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치적 선언을 구체적 합의로 이어가기 위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나온 게 9.19 공동선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단지의 영구 폐기에 대한 약속을 했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을 갔다고 봐야죠, 직후에. 그리고 이제 하노이에서 영변을 의제로 한 회의가 열렸는데 미국 측이 상황 조치를 안 하면서 결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9.19는 싱가포르를 위해 구체적인 핵 합의를 위한 내용들을 최초로 도출한 의미가 있고요.
하노이 회담은 북한이 영변 핵 폐기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영변 이외의 핵시설도 비핵화할 것을 제시하면서 결렬됐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비핵화 대화에 연말 시한을 압박하는 한편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을 잇따라 쏘는 저강도 군사 도발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10월 미북 스톡홀름 실무협상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는 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말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북한은 올해 6월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남 공세를 펴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또 7월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압박하는 대미 메시지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애당초 9.19 공동선언은 하노이 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다며 미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제한된 범위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전략적 입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관계를 확대해서 개선시켜 놓으면 자칫하면 체제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통제된 범위 안에서 대화와 협상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전략적 입장을 볼 때 미북 관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합의 사항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유엔총회 첫날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 관련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불법 금융행위의 사전식별 방안을 담은 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출을 조사해온 미 당국자는 북한의 자금세탁 역량이 해킹 역량보다 더 정교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가상자산이 연계된 불법 금융행위 사전식별 방안과 대응책을 제시한 지침서를 펴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약 10년 전 처음 목격됐다며 이후 점점 더 광범위한 범죄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전 세계 회원국들이 2017년부터 3년간 수집한 100여 건의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범죄자들은 금융 제재 회피와 테러리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 자산을 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 무기 판매, 사이버 탈취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세탁하는 데도 가상 자산이 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 자산이 자금 세탁과 테러 금융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위험 지표를 정부와 금융, 비금융 분야,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제시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위험지표를 거래 규모와 빈도, 거래 패턴, 익명성 추구 정도, 발송자와 수취자의 행동 양태, 자금 원천, 지리적 위험 등 6개 분야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썼던 수법들과 일치하는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한 가지 사례로 고가의 가상자산 거래가 24시간 주기 등 짧은 시간 내 다수 발생하거나 새로 생성되거나 비활성화된 계정으로 이동한 경우를 주요 의심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고가의 거래가 규칙적으로 진행되다가 이후 장기간 발생하지 않는 경우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와 연관해 흔히 발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한 위험 지표는 미 사법당국이 지난달 북한 해커들이 운용 중인 280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요청하며 제출한 소장에서 제시한 수법과 유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지침서에서 의도적으로 다수 개인의 자산을 혼합하는 믹싱앤텀블러 서비스를 활용한 거래도 불법 거래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불법 자금 흐름을 모호하게 하려는 의도를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8년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구 권고 기준을 채택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한 주석서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직을 맡은 독일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금융활동 저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런 조치가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북한 가상자산 탈취 사례를 조사해온 미 당국자는 북한의 자금세탁 역량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잔체스키비 연방국세청 산하 가상화폐 담당 특별수사관은 지난 10일 매사추세츠 공대 MIT가 발간하는 테크놀로지 리뷰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보다 자금세탁이 더 정교하다고 말했습니다. 잔체스키 수사관은 특히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변환하는 체인호핑과 가상화폐를 수백 수천 개의 거래로 쪼개는 필체인 방식을 통해 자금 출처를 숨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과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제재를 회피해 자금을 창출하는 주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지목해왔습니다.
What we're comfortable saying at present is that North Koreans have stolen at least
미국의 블록체인 거래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의 제시 스피로 국장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015년부터 5년간 적어도 미화 15억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 켬입니다.
최근 이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이 과거보다 재난 대응과 예방 측면에서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최근 이딴 태풍으로 북한이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지적하며 그래도 과거에 비해 국가 차원의 재난방지 대응에 있어 일정 부분 발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온전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북한이 재난방지 대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이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이전까지 없었던 TV 중계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태풍 현장에 취재진을 보내 거의 실시간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대동강만에 자리 잡고 있는 누나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이 태풍 바로가 지금...
이 같은 보도에 의한 조기 경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상황을 알려 생명을 살리고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라디오 방송을 통해 조기 경보가 더 자주, 더 시의적절하게 전달됐고 고위 관료들 역시 과거에 비해 훨씬 적절한 시기에 재난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처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밀워키 위스콘신 대학에서 지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최연섭 교수는 15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산림 파괴 현상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위성 사진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산림이 많이 이제 없어진 거는 확실히 확인이 됐죠. 14년도 것 같으면은 약간 산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고 생각했고 7년도 거에는 산림이 아니면 게 뭐가 되느냐. 산림이 농지가 됐다가
이 같은 산림 파괴가 홍수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산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기초면에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의 차이가 이제 크니까 흘러가는 속도에 일단 영향을 많이 주죠. 이제 나무가 이제 딱딱하게 이제 들어있다고 한다면 기초면이 그 받는 그 충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수만 확률을 높이는 거죠.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폐쇄성이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외부의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mally most countries that give them access to a very wide
대부분의 나라들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 여러 단체들이 북한의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또 대민경보 시스템에 있어서도 북한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is how do we inform the community in a valley somewhere?
평양과 같은 대도시 외에 깊숙한 외지에는 라디오나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망이 갖춰지지 않아 재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켄 구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재난대응에 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북한은 현재 제재체제 아래 놓여 있어 충분한 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en the regime gets out from under sanctions and is able to engage the outside world in terms of expertise and resources.
고스 국장은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와 관여하며 재난 대비와 관련한 자원과 전문성을 얻으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재난관리 능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대규모의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오덕성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이 제정한 국제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각종 보고서에서 수십 년째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 등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발간된 세라 허커비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의 회고록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남부 도시 마이애미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2018년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 프로농구 NBA를 좋아하고 마이애미 히트팀의 열혈 팬으로 마이애미에 오고 싶다고 직접 말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미 프로농구 사랑은 전 NBA 스타였던 데니스 로드맨의 방북을 통해 이미 세상에 알려졌지만 전 세계 거의 10억 인구가 시청하는 NBA를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만 볼 수 있습니다. 북한군 체육부대에서 복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 청년 한설송 씨는 15일 BOA에 북한에 있을 때는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NBA뿐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는 볼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못 보게 하고 지는 다 볼 거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화도 나고 그런데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항시 가지고 있는 북한의 문제점이었습니까?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15일, 13회 국제민주주의 날을 맞아 권력층과 일반 국민 사이에 더욱 벌어지는 자유와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디지털과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Today, it is clear that governments must do more to listen to people demanding change, open new channels for dialogue.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의 의사결정 참여, 전염병 대응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게 필수지만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이런 장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법치를 존중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권위주의 국가들은 공중보건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보호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들은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취약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국민에 대한 감시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국제민간단체들은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수십 년째 북한을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올해 초 발표한 연례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북한이 1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도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점수가 모두 최하위로 40년 넘게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에이미 슬리포이츠 선임연구원은 앞서 BOA에 북한이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상황이 계속 최악이라며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등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 청년들은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만 즐기고 주민들은 누릴 수 없는 불평등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에 파견 중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남인희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평양여자 남인희 채널에서 이런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봉제 공장 노동자로 일할 때 외국인들을 보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생각을 말할 자유, 직업을 선택할 자유, 외국인을 친구로 둘 자유,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 밤새 클럽에서 뛰어놀 자유, 어디로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자유, 듣고 싶은 노래나 영화를 마음껏 보고 들을 자유, 불의에 대해 참지 않고 비판할 자유. 이 모든 것이 북한에는 왜 없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동안 내가 누렸던 자유는 무엇이었을까? 대체 내가 자유로웠던 것이 있기는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어요. 뭐 그리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북한에서는 이 모든 걸 참아야 했고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소속의 의무보다 아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한국대학에 재학 중인 한설송 씨는 북한과 외부 세계의 민주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주주의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것을 또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책임감이었으면 나태주부. 북한에서는 책임감이 자기 자신을 위한 책임감보다는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온 전체가 하나를 위해서 산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구호 자체가 북한의 그 실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무실에 미국 업체인 애플사의 다양한 컴퓨터 제품을 보유한 채 인터넷을 즐기지만 정작 주민들은 현대 세계의 필수품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북한식 민주주의의 모순으로 지적됩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미디어 분석 업체들이 올 초 공동 발표한 2020 디지털 국제 현황 보고서에선 북한은 세계에서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 유일한 나라로 꼽혔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용률도 전무해 조사 대상 212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구독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국제 유튜버 드류 브룬스키 씨는 최근 시카고에 정착한 탈북 난민 에블린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efore 2014, you don't have internet, so how do you know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I don't know.
Nothing.
Nothing. I have no information.
에블린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세상에 아는 게 없었다며 북한 주민들은 세상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만 인터넷도 사용하지 못한 채 고립돼 있어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 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체제 유지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장기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제의 위협이 되는 의문을 주민들이 품을까 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더 넓은 지식과 더 깊은 지혜를 줄 수 없는 것이죠. 체제 유지가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그 농구 선수들이 즐기는 농구를 이제 구경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은 뭐 전혀 외국도 못 나간다는 거죠. 외국도 못 나가고 외국에서 만드는 교양 있는 뭐 기록 영화 이런 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둔 거죠.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외부 정보를 대대적으로 보내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깨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까지 카타르에서 활동 중이던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이 소속팀에서 방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할 것을 명시한 대북 제재로 다른 팀으로의 이적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출중한 축구 실력으로 북한의 호날두라고 불리는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이 최근 카타르 프로리그의 소속팀으로부터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북한 스포츠 분석 전문가로 활동하며 다수의 북한 스포츠 관련 서적을 출간한 마리오 바고치는 14일 VOA에 한광성이 최근 팀에서 떠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광성의 소속팀이던 알 두하일의 선수 명단에서는 이달 초 한광성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바고치는 또 한광성의 매니저를 통해 확인했다며 유럽 축구연맹에 소속된 키프리스 리그의 한 팀이 최근 한광성의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제재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광성의 방출은 노동허가와 관련된 비자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그의 매니저가 중국이나 베트남, 다른 아랍 국가들을 물색하고 있지만 제재 영향으로 다른 팀으로의 이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건설, 의료 현장 등에 파견된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외리그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고 올 상반기에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서는 한광성과 박광용, 최성혁 등 3명의 북한 축구선수들이 송환 대상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활동하던 박광용은 지난 8월 오스트리아 당국이 노동허가를 연장해주지 않아 소속팀에서 방출됐습니다. 이탈리아 2부 리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성혁의 거취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서 여성 언론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NPR 초대 서울지국장을 지낸 앨리스 휴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77년 9월 16일 오페라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5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23년 미국 뉴욕에서 가난한 그리스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칼라스는 예쁘장한 외모의 언니와는 달리 뚱뚱한 몸매 때문에 또래들 사이에서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1937년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그리스에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로 건너가 오페라 라 조콘다로 데뷔합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명지휘자 툴리오 세라핀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서 오페라 가수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라스는 부유한 사업가 지오반니 파티스타 메네기니와 결혼했습니다. 28살 연상인 남편의 열성적인 후원으로 트리스탄과 이졸데, 투란도트, 아이다 등의 주역으로 무대에 오르고 단기간에 체중을 30kg이나 감량하는 데 성공하면서 외모에서도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풍부한 성량,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칼라스는 선박왕 오나시스와의 연애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나시스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오나시스의 사망 후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2년간 아파트에 집거하다 1977년 9월 16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1978년 9월 16일 이란 남동부 지역의 사막도시인 타바스에 규모 7.7 리히터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약 3분에 걸쳐 지속된 이 지진으로 타바스 마을은 폐허로 변했고 주민 2만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호활동을 위해 700여 명 이상의 군인들이 투입됐고 의료단체와 구호요원들도 도착했지만 피해가 너무 커 생존자들과 구호요원들은 국제구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당시 반정부 시위에 시달리던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지진으로 민심이 더 흉흉해지자 사흘 동안을 희생자 추모기간으로 정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Nad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anhan Nicole-Che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